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라 자매님, 별이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네, 자매님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잘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을 볼 텐데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덧붙입니다. 열두 제자와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별이 자매가 누가복음 8장 1절 읽어줄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리고 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네 그렇습니다. 누가는 복음의 여정을 말할 때 열두 제자들 남자들이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여성 제자들을 항상 함께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 누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남성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름도 잘 불려지지 않는 정말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소수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 계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죽겠어요. 누가는 복음의 공동체가 회복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병에서 회복된 사람, 귀신에서 자유케 된 사람, 사회적으로 경계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 갔던 공동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누가복음은 섬김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응원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참여로 소개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듣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함께 짐은 짊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관객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라 자매님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께로 나아올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 여기서 누가는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올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비유는 단순한 말하기 방식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말씀입니다. 같은 비유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비유의 이야기만 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로 열립니다. 비유를 들을 때 같은 문화, 같은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그 비유가 받아들여지죠.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그 선생님의 제자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선생님이 설명하면 제자들끼리 토론하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하면서 토론하는 문화가 당시의 학습 공동체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에 이사야의 이 구절, 그 다음에 시편의 이 구절, 창세기의 이 구절을 너네가 생각해봐 라고 마치 진주알 3개 굴려주듯이 던져주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를 제자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진주 목걸이 꿰듯이 아름답게 꿰내면 그 학생이 칭찬을 받는 거죠. 선생님의 마음에 있는 그 행간을 읽어서 선생님이 이 말씀들은 전혀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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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셨구나 라고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던지시면 제자들이 서로 막 연구해서 이제 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라고 추측하고 사유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토론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고 가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듣는 사람의 범주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대중들에게 선생님이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게 이게 내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가서 예수님 이제 진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건지 진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비유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유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어떤 연결과 어떤 마음이 있는 건지를 알고자 하죠. 그렇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비유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장면에 대한 비유는 아주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네. 농부가 씨를 뿌린다. 너무 단순한 내용이죠. 그런데 네 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밭, 좋은 땅. 중요한 건 씨앗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씨앗이 굉장히 많이 아주 이 땅은 많이 뿌리고 저 땅은 조금 뿌리고 이게 아니라 동일하게 계속해서 은혜롭게 풍성하게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땅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그 땅에 관한 이야기이죠. 씨앗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아주 은혜롭게 씨앗을 풍성하게 포기하지 않고 뿌리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이든지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롭게 풍성하게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이 비유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리죠.
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것은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만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딱딱한 돌은 씨앗이 들어오면 쳐내잖아요. 그런데 흙은 어떻죠? 씨앗이 들어오면 그것을 수용합니다. 공간을 내어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밭의 차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쳐내는가? 나의 의의와 나의 의견과 나의 습관과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유익과 이것들이 말씀이 들어오지만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길가, 돌밭 이런 비유의 메아리입니다. 그런데 흙은 어떻냐면 좋은 밭은 어떻냐면 씨앗이 들어오면 그 씨앗에게 공간을 내어주죠. 그리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마다 자리를 비켜줘요. 흙은 안 돼, 너는 이 자리에 뿌리 내릴 수 없어 라고 하지 않고 뿌리가 자라려고 하는 그 자리 방향마다 흙은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드라운 마음 좋은 밭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돼요. 이 부분은 절대 내어드릴 수 없어요. 이 시간은 안 돼요. 이 관계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안 돼요. 라는 우리의 어떤 기준들이 끊임없이 씨앗을 거절하고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씨앗이 자라야 하는 양분이 어디에 있어요? 흙에 있죠. 그런데 이 씨앗과 흙이 합하여져서 열매가 되는 건데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씨앗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과 이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흙은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씨앗에게 내어주죠. 공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영양분을 내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합하여져서 결국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자리. 그래서 내 삶에, 내 집에, 내 공간에, 내 시간에 24시간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오시지? 씨앗은 어느 시간에 들어오지?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볼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언제 드리고 있지? 또 내 돈은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내 관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돌처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1도 남아있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길가에 떨어진 밭. 길가 같은 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들어오지만 공간을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돌짝밭, 길가 같은 모양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만 마음에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네,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네,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감각입니다. 그 두려움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보다 사실은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서 깊이 받아들이는지를 묻습니다.
바위 위의 씨앗은 새싹이 나서 금방 자라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리네요.
네. 사실은 그 뿌리에게 아무 공간도 내어주지 않는 돌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상호적인 것이에요. 왜 말랐을까? 뿌리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양보하지 않는,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 처음의 열정은 있지만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제 이야기 같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다가 어려움을 마주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네, 그 고백이, 그 인정하는 마음이 사실 말씀이 뿌리가 내리게 하는 첫 걸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연약해도 괜찮다. 그런데 그때 바로 뿌리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시떨기 이야기도 나오죠. 여기서 누가는 아주 현실적인 설명을 합니다. 염려와 재물과 일락, 이 세 가지가 말씀을 막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하다고 느껴졌어요.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외에 세상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이 자리 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가시떨기는 악이 아니라 과잉된 우리의 욕심, 어떤 탐심일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의 뿌리가 자라날 공간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 공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에게 공간을 내어드리는 만큼 말씀은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죠. 예수님은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내입니다.
네, 결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의미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열매는 순간적으로 그냥 짠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공간을 내어드리고 기다리는 그 삶 속에서 시간을 통과하여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좋은 땅이 완벽한 땅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요. 좋은 땅은 잡초가 하나도 없고 그냥 깨끗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런 어떤 환상을 갖죠. 그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 기다린다. 오래 참는다는 것부터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결국 살아남아 기다리면서 열매를 보게 되는 땅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질문은 이거 같아요. 나는 어떤 땅인가인 것 같은데 저는 계속해서 시간을 지나면서 결코 저의 땅이 좋은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도 잘 가꾸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땅이 결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어려움과 또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 되도록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또 주시고 그 땅에 계속 씨를 뿌려주시니까 제가 관리도 하게 되고 또 그것에서 열매도 나게 하고 그리고 가끔은 또 좀 넘어지기도 하고
땅이. 네, 네, 그럼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 땅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붙들었다가도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에 밀려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자 의식적으로 매번 노력하고 또 저를 보며 연약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인해서 조금 더 좋은 땅으로 바뀔 줄 믿으며 매일 좀 기도해야 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에 가면 이 네 가지 밭의 모양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네 개의 땅이 굉장히 구획화돼서 1, 2, 3, 4 전혀 다른 땅일 거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다 같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막 돌이 가득하고요. 또 이쪽에는 좋은 밭 그리고 가시덤불이 이쪽에 막 나 있고 이쪽에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네 개의 다른 밭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네 가지 결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안에 돌짝밭도 있고 네 안에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도 있고 네 안에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어. 그런데 조금 조금씩 이 좋은 밭으로 말씀이 계속 말씀과 상호작용하면서 돌들이 부수어지고 흙이 되고 조금씩 기름진 옥토가 되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 너에게 씨를 뿌리고 계셔. 그리고 그 씨앗과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점점 좋은 밭이 되어 간다라는 아까 우리 사라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좋은 밭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좋은 밭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믿고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결국 이 농사를 성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의 이 비유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밭, 정말 좋은 흙만 있는 밭에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안에 다양한 욕구와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농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씨앗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작은데도 계속 자라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비유의 희망은 땅보다 씨앗의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생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사랑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사랑할 때 생명이 태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씨앗이 뿌려지고 모든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할 기회를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어떤 것을 볼 때마다, 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생명을 발견하라,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뭔가요?
네,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을 받아들이죠. 사랑을 거절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가요가 그 슬픔을, 짝사랑의 슬픔을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담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고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 그렇게 흙과 씨앗이 상호적으로 열려 있을 때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숨쉴 공간이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닫아두지 않고 여는 마음,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것. 이것을 환대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나 여기 잘못 왔나 봐, 나 여기 올 자리가 아니었나 봐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여기 앉아도 되는구나, 내가 여기 환영받고 있구나, 환대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이 머리둘 곳이 없고 있구나. 내가 올 자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거절당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안식하시고 쉴 수 있는 말씀이 오셨을 때 그분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 씨앗이 생명으로 자라나는 일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별이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현재 마음밭은 어떤 땅입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땅으로 관리를 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말씀과 묵상을 들을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늘 뿌려지고 있는데 제 마음이 단단한 길처럼 그 씨앗을 튕겨내고 있음을 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듣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말라버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염려와 분주함이 가시처럼 자라 숨막히게 했던 날들도 떠오릅니다. 그래도 씨앗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다시 갈아엎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오래 버티며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제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씨앗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이 닫혀있지 않고 담을 쌓지 않고 주님이 오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생명이 자라나는 동산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아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원래 청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아닌 외부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네.
근데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를 때는 엄청 소심하게 부르다가 외부에 나가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은혜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좋았겠어요.
네.
지장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도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또 말과 행동에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흔적이 드러나길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 그랬군요.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은혜 가운데 또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었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재판을 진행하면 할수록 빌라도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면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라고 외치기까지 했었어요.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권위란 진정한 권위라는 게 또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폭력과 협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권력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두 자매님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찔리고 채찍에 맞는 일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왕대신 모습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셨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자, 빌라도는 결국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겼고, 또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십자가의 무게가 약 70kg 이상 됐을 것이다 라고 하니 웬만한 성인 남자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시는 거였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웠군요.
네, 그렇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한 상태였는데,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로마가 사용했던 채찍은 거의 살상 무기였습니다. 한번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뜯어나가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극도로 잔인하고 괴로운 형벌이었어요.
다시 들어도 너무 끔찍하네요.
안 그래도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지치실 대로 지치신 상태에서 채찍질까지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이미 사경을 헤맬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70kg나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셔야 했으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괴로운 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나고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앞에서 숙연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면 알수록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찢겨진 몸으로 또 온몸을 부스러뜨리듯이 짓누르는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길을 끝까지 오르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두 사람, 그러니까 다른 두 강도 사이 가운데에 못 박혀 서게 되셨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공간적인 위치를 통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시 십자가형을 처할 때 중앙에는 가장 큰 죄수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중심에 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죠.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의미로 가운데 서게 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최초로 알렸던 의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혹시 그 사람이 누구였을지 짐작되는 사람이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인가요?
바로 빌라도였어요. 물론 빌라도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말씀을 보니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패를 붙이라고 했다라고 하고 있죠. 보통 로마의 관례상 십자가 위에 달리는 패는 그 사람의 죄목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된 건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붙였었는데, 자, 예수님의 죄목은 뭔가 죄목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의미로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 죄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신앙과 율법의 언어였고 헬라어는 당시 세계를 연결하는 공용어였으며 또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결국 이 죄패는 특정 민족을 넘어 모든 열방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도는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린 셈이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방 총독,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로마의 대표자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한 증인이 된 거예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빌라도가 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최상 권력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말이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하지만 그 와중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빌라도가 쓴 죄패를 보면서 누가 분노하고 있나요?
역시나 대제사장들이 불만을 품고 빌라도에게 죄패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들은 죄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서 스스로 왕으로 주장하다가 이렇게 죽임당했다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빌라도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결국 예수님의 왕이심이 이방인에 의해서 드러났지만 유대인에 의해서는 가려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빌라도가 의도하지 않고 했던 행동이 예수님의 왕대심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행동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또한 그들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실오라기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보통 죄인들의 옷은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는데 예수님의 옷도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도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말하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자, 유대 랍비들은 시편 22편을 고난받는 의인의 시편이다라고 불렀는데 이 시편은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세상의 권력자였던 빌라도와 이방인이었던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게 드러나고 있네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실 때 누가 그의 곁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연약한 여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여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봤다라고 하시고 있죠. 자, 이때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나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고 마리아에게는 이제부터 요한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장면인데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의 1차 독자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때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지하자매 말처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박해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큰 슬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옆을 지켰던 연약한 여인들처럼 그들은 로마의 폭력에 맞설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그러한 고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간다 하더라도 당장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 자식을 잃은 슬픔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었을까요?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너희에게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실 때 예수님 곁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 했던 마리아가 있었고 조카를 둔 이모가 있었으며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두 명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따랐던 스승을 잃게 되는 요한이 있었어요. 이들은 로마의 폭력 앞에 아무런 힘 없이 예수님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서로를 어머니로 아들로 여기면서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 이제부터 당신들이 가족이요 형제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시대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서로 기대고 위로하며 한마음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신 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말씀을 보니 그 후에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후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운 후에 자신이 할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건 단순히 목이 말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왜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라고 하고 있나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네요.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혹시 방금 읽은 출애굽기 말씀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모세의 지시에 따라 어린 양을 잡고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장면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진양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바로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들의 죽음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출애굽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던 한 가족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우슬초에 포도주가 묻혀 예수님께 발라지게 되었고, 자, 그러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는 가족 공동체에게도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고통받는 교회 공동체가 지켜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자, 그 뒤로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준비일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3, 4일까지도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시신이 달려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죄인들이 빨리 죽을 수 있게 다리를 꺾어 죽게 한 후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 좌우에 못 박혔던 죄수들의 다리를 꺾은 후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했는데 자 이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다고 하고 있나요?
이미 죽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온전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군인들은 확실히 죽음을 확인해야 했기에 그들 중 한 명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리고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모습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경종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바쳐 세워진 교회를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의 피와 물이 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아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어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왠지 힘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과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란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지하자매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북조선에 있는 피로 사신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나가는 그런 북조선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